자산 12조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 전 세계 10위권의 부자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그는 이런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과 교수 출신이었던 그는 수학적 기법에 근거한 과학적인 투자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제임스 사이먼스는 금융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수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대학 입시에선 중요하지만 학교 졸업과 동시에 멀어지는 과목, 또 실생활에선 쓸모없는 학문이 수학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수천 년 수학의 역사를 들춰보면요. 수학에는 인류의 투쟁과 발전, 또 철학과 고민이 오롯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 인류의 문명의 마법을 부려온 수학의 진면목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뜨거운 감자의 수학이 좋다로 문을 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바야흐로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오늘은요, 학생들 사이에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낳는 어렵고 지루한 과목, 바로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요, 딱딱한 공식 대신에 인류의 문명과 문학, 그리고 철학이 어우러진 말랑말랑한 수학의 세계로 안내할 뿐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최 사장님은 학창시절에 수학 잘 하셨겠죠?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예 이상 수학을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예요?
대학 입학 시험 때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세 번을 풀었습니다. 놀랍지요?
완벽한 남자네요.
그런데
인문도 잘하고 수학도
아니요,
잘하고?
국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국문과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거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네. 남고 있어요. 이인혜 씨는 좀 어떠셨나요? 수학 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최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경쟁심이 생기면서 수학을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수학엔 좀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암기를 열심히 하고 똑같은 비슷한 공식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요.
취미는 아니었지만 잘하긴 했다.
아니에요. 아니 잘 못하고 자신 없는 분야가 수학이고 사실 지금도 동계산하라 그러면 잘 못하고 이래서 좀 수학하면 어렵다는 생각과 거리가 나와는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제가 아는 그 기존의 수학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수학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이분의 얘기를 좀 직접 만나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주실 분,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의 저자, 괴짜 수학자 김용관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용관입니다.
사실 외모는 그렇게 괴짜 같진 않아요.
괴짜 아닙니다.
네, 거짓말은 못할 것 같고 장난은 남한테 짓궂은 장난 잘 못 칠 것 같은 그런 외모인데 괴짜 수학자.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별명 어떻게 왜 붙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 괴짜 수학자라는 건 수학 관련 활동을 하시는 뭐 교수님이라든가 교사분 또는 네. 뭐 기타 어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전공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또 수학을 다시 접하게 된 건 저는 이제 서른 즈음부터 수학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라든가 뭐 계산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이렇게 접하고 있고 또 놀고 있어서
네.
아마 기존에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수학하시는 분들 쭉 접해보니까 정말 다르구나 내가 좀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괴짜라는 외모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지점에 있어서 괴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별명은 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냐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면서 수냐의 수학 카페, 수냐의 수학 영화관 이런 책도 펴내셨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냐가 그 의문형인가요? 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갑자기 너무 썰렁한데.
무슨 그렇게 뜻인지 물어보는 학생들에게 네. 종종 있죠.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을 좀 안 해볼까? 아. 어떻게 하면 좀 수업 시간을 줄여볼까? 뭐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뭐 이렇게 수냐가 무슨 뜻이에요? 로 이상한 수 적어놓고 뭐 이것도 수냐? 뭐 이런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독자분 가운데서도 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수냐라는 아. 이름이 약간 좀 여성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자라고 그러니까 뜨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수냐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역사에서 0을 인도의 발명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처음 0을 지칭했던 말이 이제 수냐. 그러니까 인도말인데 이제 비어 있음 그 뜻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없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냐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먼저 탁 잡아가지고 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냐라는 별명으로 대한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 이름으로 계속 책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수냐라고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보통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좋아하고 명확한 해답을 찾는 거를 좋아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뭔가 비어있고 모호한 네. 그런 네. 느낌의 의미를 가진 네. 뭐 별명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개차수학자 맞는 것 같네요. 아까도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늦게 수학을 이렇게 접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기회에 이 정말 고리타분한 수학의 매력에 빠지셨는지 궁금해요.
네. 며칠 전에도 한 독자분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보게 됐어요. 한 커피숍에서 뵀는데 이분이 잠깐 인사한 자 바로 하시는 질문이 수학과 출신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까지 파고들고 이렇게 하시느냐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종교에 굉장히 좀 깊게 심취해서 아주 푹 빠져서 한 10년을 이제 지냈죠. 10년 지내고 나니까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못된 짓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서른 즈음이 되니까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네. 인생을.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왜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인문학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과대 출신이다 보니까 인문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사람도 많고 책도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이게 너무 인문학에
맞아요.
인문학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좀 떠돌다가 인문을 못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친하게 알고 있는 저의 멘토이자 이제 형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툭 던져주는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책이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이제 국내 이진경이라는 이제 국내 철학자가 있죠. 이진경 씨가 쓴 수학의 몽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은 이제 근대 철학, 근대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을 수학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해놓은, 그러니까 수학과 철학을 이렇게 섞어서 해놓은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내용은 물론 잘 충분히 못했지만, 네. 아, 수학을 가지고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는 수학적인 경험이라는 건 학교 다닐 때 했던 그 경험이 전부 다였고, 따라서 이 수학을 전혀 다른 곳에 배치하고 저를 다르게 놓을 수 있으리라는 건 생각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책을 보고 나니까, 아, 수학을 가지고 이렇게 인문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학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이제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또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딱 수학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학문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연결돼서 결국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경험들 나의 과거의 경험들, 나의 처음에 그 문제의식과 딱 맞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재미로 계속 수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수학자와는 조금 다른 네.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수학에 연관된 다양한 인문학적인 그런 뭐 공부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수학 잘하고 수학에 관심 많았다는 사람한테는 꼭 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요?
아니 사실 살다 보면 네. 곱셈 나눗셈도 필요 없어. 사실 덧셈 뺄셈만 하면은 되는데.
게다가 이 계산기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요즘엔 또 핸드폰에도 또 계산기가 다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굳이 배워야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렇죠. 라고 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이제 진단반 농담반으로 약간은 진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업을 좀 이야기를 좀 끌어볼까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우리가 뭐 소화기를 뭐 비치한다거나 또는 응급처치 같은 훈련들 네. 이런 거는 사실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위기상황,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도 사실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그 정도의 어떤 세계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수학들은 마치 응급처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순간들이 있고 특별한 지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이라는 세계에 있으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깊게 보기 위해서는 현실 안에만 있어가지고 현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현실 밖에 나왔을 때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책 중에 플랫랜드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소설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플랫랜드는 2차원에 사는 한 이 육각형이 어떻게 해서 3차원과 4차원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됐나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에 사는 이 친구는 2차원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2차원이면 충분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0차원, 1차원, 2차원 하면서 그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현실적인 필요, 그것에만 딱 국한을 시킨다면 차원의 문제로 본다면 3차원이면 모든 게 충분하거든요. 근데 실제 수학의 역사에서도 19세기 전까지는 3차원 이하, 그러니까 4차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학에서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4차원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수학에서는 차원을 무한으로 무한까지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4차원, 5차원. 근데 그렇게 차원을 높여놓고 보니까 이 현실의 세계가 달리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세계 틈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척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주를 11차원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뭐 봤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수학적인 어떤 상상과 이론과 추측 속에서 이 세계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도 새롭게 보고 달리 보면서 끊임없이 열려가는 공간인데 과연 뭘 통해서 열 것인가. 그거는 단순히 경험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상상한 그걸 통해서 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편한 거죠.
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고들.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됐을까? 그걸 본다라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계에 대한 탐구, 관심, 호기심 그런 것들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놓치고서 배우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그런 수학 자체가 정말 불필요한데 이렇게 사람을 고통 주고 고난을 주고 쓴맛 봐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말씀처럼 수학은 어떤 수학적인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길러주고 또 생각하는 힘을 이렇게 쌓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돈키호테는 수학에 미쳤다라는 책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늘 만나볼 책을 보면요. 이솝우화 얘기부터 뭐 돈키호테, 뭐 해리포터까지 사실 뭐 문학, 뭐 역사 이런 속에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책들과 수학을 접목시킬 생각을 하셨는지 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수학과 뭐 문학의 공통점이라든지 혹은 이걸 접목시킬 만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기존의 학교라든가 뭔가의 코스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고 제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책을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궁금한 지점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궁금한 것들을 더 탐구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쭉 공부하다가 이 당시에 이러이러한 수학적인 사고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럼 그 당시에 철학이라든가 사회상하고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질병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 뭐 철학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 수학의 발전, 수학의 어떤 이론과 무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그런 걸 궁금한 걸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라든가 역사, 뭐 어떤 철학 그런 부분과 옮겨 다니면서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도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나만 보고 있으면 자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늘 접하다 보면 자기가 때론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수학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들어갔다 공부가 다시 나오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을 그렇게 접목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수학하고 문학의 공통점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문학일 수 있지만 문학은 어떻게 보면 있을 법한 얘기들을 허구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수학도 네. 저는 마찬가지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까지 다뤄진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그 이상이 넘어 허구는 허구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허구지만 네. 충분히 있을 법한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런 면에서는 수학이나 문학과 통하는 지점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네요.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면은 왜 싫으냐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을 계산하는 것도 있고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우리가 수학하면은 싫은 이유가 자꾸 계산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수학적 사고는 생각보다 재밌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가 세계를 덮어씌우는 하나의 관점, 세계관을 제시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김용관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수학이 재미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께서 재미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산하는 수학을 넘어서서 그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서 세계를 재해석하셨기 때문에 재미있게 느끼셨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광기와 수학이 닮아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 실제로 수학자 중에서 광인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있던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수학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수학이지만 이제는 수학이 본연의 어떤 지도로 삼는 거는 새로운 세계를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창조해내가는 건데 관계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세계의 원리와 이 세계의 규칙이 아닌 이제 그 광인의 입장에서 발된 나름대로 우리와는 다른 규칙으로 깊이 들어있는 다른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분인데 수학자들 역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수학을 수학자로서 입지를 굳힌다라는 것은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뚜렷하고 분명히 본다는 건데 그 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이제 세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 또한 광기와 같이 어느 한 곳에 몰입되고 다른 거 어딘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탈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 보다가 물에 한치 앞에 있는 물을 못 보고 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알키메데스 같은 경우도 뭐 문제 풀다가 이 군인을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로와 근대로의 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깊이 심취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신 이상 증세가 오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음식을 막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뷰티풀 마인드 같은 영화에서 다룬 존 뇌시 같은 수학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환각 환청이 보이면서 이렇게 뭔가의 뭐 현상을 해석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수학자는 뭔가 남들이 보지 않은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봐야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미쳐야 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저는 수학하면 일반적인 계산, 문제풀이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수학이 어떤 자기만이 볼 수 있는 세상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동키호테 같은 광기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아주 수학에 대한 흥미로움을 확 끌어와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된 청취자 퀴즈 내드리고 가야죠. 좀 생뚱맞나요? 아, 최 사장님.
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퀴즈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수이며 수학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까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직각삼각형에 관한 정리도 우리에게 친숙하죠.
이런 식이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문제 좀 어려워요. 보기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1번 아르키메데스,
네.
2번 소크라테스, 3번 피타고라스.
네, 1부 끝날 때 정답 발표하니까요. 그 전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정답과 함께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생각의 길에서 나온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런데요, 이 곡은 특별히 저희 김용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책의 내용과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패닉의 러신한테.
김용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패닉의 러신한테 듣고 저희는 다시 올게요. 8월의 마지막 주에 함께하고 있는 토요 예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김용관 선생님 그리고 최 사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요, 잠깐 수학이 뭔지,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만이 아니다. 이렇게 수학적 상상력을 통하면 굉장히 세상을 넓게 볼 수도 있고 나만의 세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이 책을 좀 이제 살펴보면 고대에서 현대까지 굉장히 순차적으로 많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통기이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책은 이제 크게 이제 신화 이전, 그러니까 수학이 출현하기 이전 신화적인 네.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학이 문명의 수학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수학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수학.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이후에 근대 수학이 출현하고 또 현대 수학.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좀 뭔가 발전 또 변화했던 시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놨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의 문학 작품들을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수학 이전 신통기인데 신통기는 기원전 8세기 우리가 헤시오도스가 이제 지었죠. 이제 그리스하게 되면 헤시오도스가 있고 이제 일리아드 호머가 있는데 헤시오도스가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 걸로서 세계의 창조, 그 다음에 신들의 탄생,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족보와 계보, 그리고 이야기들 중심으로 쭉 적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네. 어떤 수학들이 있는지 우리 촘촘히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제 그런 네. 맥락에서 첫부분을 신통기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 신통기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수학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네, 저도 이제 신통기를 보면서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찾아,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네. 저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저는 가장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의문스럽다기보다는 참 눈에 띄었던 것들이 그 신통기의 첫 부분이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이아가 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에로스가 출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들이 출현하는 일종의 계보, 족보를 쭉 다뤘어요. 그렇게 이렇게 계보를 다룬 게 이 책뿐만 아니라 곧 대부분의 신화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계보를 다루고 있는데 왜 계보를 저렇게 이제 집요하게 다뤘을까? 그거를 좀 더 수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어요. 이 시대가 기원전 8세기인데 이때도 수는 있었고 고유한 수체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 같은 것도 했었고. 그러면 수를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기 이전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신들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제 적어 나가는데 이 계보가 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학적인 어떤 내용보다도 수학적인 사고가 어떻게 이제 이 안에 숨어 들어갔을 그런 맥락을 보면 수학 1, 2, 3, 4라는 자연수를 썼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걸 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만약에 1, 2, 3, 5로 넘어가면 수를 사용한 사람은 빠졌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뭔가 질서와 규칙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히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신들의 계보를 다룬 것들이 신들의 역사는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우주의 세계를 질서와 규칙으로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이 그리스 철학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규칙하고 모호한 세계라기보다는 분명히 로고스적인 세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 또한 그러하리라고 봤을 테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수들의 어떤 규칙이 이렇게 계보에 반영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상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연수 1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1과 2를 수에서 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들의 부모로 치는 거죠. 네. 진정한 수를 그러니까 그 다음 수들은 이제 얘 자식과 같이 그래서 1 1은 정말 이제 자연수는 사실 1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에 대한 집요함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첫 그리고 최고. 그래서 신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우스에 의해서 모든 신들의 역사가 이제 평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데 사실 제우스는 이제 첫 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차지할 수 있는 일의 위치는 결국 최고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를 사용함으로써 최고 또는 순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작품 전반에 스며들어가 있다. 이걸 저는 가장 인상 깊게 이제 봤던 지점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통기가 쓰여진 게 기원전 8세기라고 네. 하셨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때 수와 지금의 수는 뭐 모습이나 개념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선생님?
수요?
네.
그때의 수는 저는 그림으로 치자면 굉장히 수들만이 그림을 치면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수들이 그림인데 오히려 지금의 수는 무채색 아무 그쵸.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지 수는 수일 뿐이지 수는 그 외의 의미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어떤 우리 사람들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히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건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도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뭐 어떤 실제적인 삶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하지만 수 같은 경우에는 질서 정연하고 수와 수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즉 의미를 담다는 것은 수라는 것이 아무런 색깔도 없는 수가 아니라 많은 색깔, 느낌 그런 걸 담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이제 구가 신통기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구에 관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제우스 신이 문의 모신에와 들어가서 9일 동안 사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9일 동안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으로서 9명의 여신을 낳게 되죠. 이제 구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구가 어떤 표현도 있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요리로 치면 하늘, 땅, 그다음에 이제 지하, 이게 명계, 천국,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땅, 그다음에 어떤 지옥 그렇게 개념으로 네. 표현한다면 이 세 개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청동모루로 9일간 떨어져서 도착하는 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동모루는 이제 이렇게 대장간에서 쇠들을 이렇게 칠 때 그걸 받치고 있는 이제 쇠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고 무겁겠죠. 이거를 하늘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9일 동안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10일째 딱 도착하는 거리. 여기에서도 9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십진법 썼기 때문에 1부터 9까지는 사실 1이 9개 있는 거고 10이 돼서야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9라는 건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냐면 하나의 세계의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는 그 하나의 세계에서 다 달아갈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또 하나가 되면 이제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우스가 9일 동안 사랑을 했다는 거는 하여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했다는 거고 이 하늘에서 지상까지가 어떤 9일 동안 떨어진 거리라는 게 이 정말 차원이 다른 거리다. 그리고 신들이 9일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격리가 돼서 벌을 받는다는 건 벌을 받고 충분히 받아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인 상태의 어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라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고 색깔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십진법을 사용하는 세계관 안에서는 구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어떤 세계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일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통기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원전 8세기에서부터 이제 기원전 이제 5세기 1위까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전한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수학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는데 철학은 매우 많이 발전돼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도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학은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 뭐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통기가 8세기고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철학이 발전한 시 보통 이제 탈레스로부터 우리가 네네. 철학이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6세기에 출현을 하거든요. 탈레스가 이제 던졌던 질문이 사실 그거잖아요. 이 세계의 궁극적인 물질이 뭘까? 이제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네. 그 궁극적인 물질을 찾고자 했던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수학적으로 아주 잘했던 사람이 피타고라스였던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탈레스나 탈레스야들은 이제 뭐 물이네, 불이네 이러면서 물질로 생각을 했는데 피타고라스는 제가 보기엔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 물을 찾는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답이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었죠. 그 피타고라스 보기에는 저런 물질이 과연 궁극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까? 보이는 게 과연 궁극적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6세기만 하더라도 피타고라스는 수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업들을 또 했고 그리고 조금 저렴한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수학의 유머조모한 어떤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도 그 한 구절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군이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 침략해왔던 사람이 거의 500만 명이 넘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론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저걸 그렇게 500만 명이 알았을까? 이런 의문도 막 들게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발전돼 있었고 나름대로 충분히 그 세계의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돼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통계를 통해서요. 그 예전과 현재 수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런 상징의 의미까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고대인들은 100만 단위의 수를 어떻게 셀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삶 속에서 수학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 문명을 견인해온 수학 이야기, 김용관 선생님의 강연으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수학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역사를 쓴 게 이제 기원전 425년, 그러니까 기원전 한 5세기경이 되겠죠. 이제 그때 이 역사책을 썼는데 이 역사책을 쓰게 된 건 이제 페르시아가 침략해 들어왔거든요. 그리스에.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리고 그 전쟁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전쟁을 둘러싼 부근 민족들의 여모저모,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수학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썼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수학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기를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헤로도토스가 쓰는 걸 보면 정확한 이론은 페르시아가 침략해 들어오는 총 인원수가 528명 3,220명. 아마 여기서 500만 명 정도 그랬으면 뭔가 아 이거 대충 때려쳤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 텐데 528만 3,220명 이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확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막 528만 3,220명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럼 수를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금방 배우기 때문에 수 쓰는 게 익숙한데 고대인들은 과연 수를 어떻게 썼을까? 근데 거기 보면 수를 세는 방법들 굉장히 재밌는 방법들 몇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소개를 몇 개 해드리겠게요. 거기 이제 헤로도토스가 스키타이족의 인구수를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스키타이족의 인구가 많다 장면 막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타이족이 헤로도토스한테 직접 그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화살촉 한 사람 하나씩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화살촉을 던지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살촉 더미가 남겠죠. 우리 이만큼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수를 센. 그러면 결국 화살촉 더미를 세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군인수를 셀 때 비슷한 방법이에요. 군인수를 셀 때도 그 여기서는 돌멩이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멩이를 이렇게 놓고 지나가게 하는. 우리 수학의 역사에서 이제 돌멩이가 수를 표시하게 된 뭐 거의 최초의 기호처럼 얘기하는데 이 헤로도토스 역사에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그 스키타이족이 60일 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거라 얘기하고 60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그냥 가라 얘기를 하면서 60일이라는 기간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60개의 매듭을 묶어가지고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 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풀게 다 풀리게 되면 아 이때가 바로 그때로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들이 여기 있었지만 잉카나 그런 데 보면 키프라고 그래요.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문명국에 쓰였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세는 방법도 나왔다.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수를 셀 줄 알았으면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제 계산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럼 고대 사람들은 계산의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 헤로도토스는 얘기를 해줘요.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나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적정한 양, 아무리 그 왕이 전 생사였던 것 같은 날지라도 그래도 공평해야 될 테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많이 됐던 건 이제 땅 같은 경우죠. 그러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 땅마다 적절한 세금을 받아야 할 테고, 그리고 세금을 받았을 때 그걸 다 합산을 하고 그거를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사치계산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도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물론이고 분수도 물론 사용이 됐고, 뭐 제곱, 제곱, 근 그와 같은 것들도 구하는 것들이 고대에도 이미 충분히 다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분수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사용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와 계산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네. 수를 이용해서 이 사회를 조직하고 사회를 뭔가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풀어헤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일종의 그런 수비란 수비론이라고 그래요. 수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코드로 사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왕이 이제 그 신탁소를 찾아, 신탁소라는 건 일종의 이제 그 뭐 전쟁이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물어보는 건데, 잘 그 신통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신탁소를 찾아갈 때 딱 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자기가 이제 백일제 되는 날의 행적을 딱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백일제라는 이 날이, 백이라는 것도 동양권에서도 이제 꽉 찬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백, 그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빌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바빌론 성체 안에 원이 일곱 개가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일곱 개라는 것이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이제 일곱 개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재물을 바칠 때 아홉 명의 소년과 소녀에게 소녀를 바쳤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 아까 제가 구라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숫자적인 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또한 전국을 12개로 나눴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집트 당대 때에도 이제 달력이 있었고 달력이 12달러 이렇게 분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를 이렇게 12개로 쪼갠 것도 나름대로 그런 숫자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분해하고 조직하고 그런 방식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학이 일상생활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 사용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수학 어떤 본연의 역사에서 기하학, 고대 이제 수학은 기하학이 훨씬 더 가까웠는데 기하학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알려주는 장면이 또 있어요. 헤로도토스가 기하학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로, 즉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출현해서 고대 그리스로 이제 수입이 된 것 같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집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제 홍수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흔적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금 이제 측정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일종의 어떤 그걸 측정 기사들이 가서 정확하게 이제 측정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기에 모양, 땅을 사각형 모양으로 분배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제들에 따르면 왕은 또 국토를 나누어 전 이집트인들에게 같은 크기의 네모난 땅을 주고 해마다 소장료를 받아 세수를 충당했다. 즉 네모난 땅을 주고 해마다 소장료를 받아서 세수를 충당했다는, 그러니까 세금을 거뒀고 그 나름대로 공평했다. 그러면 네모난 땅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직사각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를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네. 그래서 여기서 네모난 땅을 통해서 됐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랫부분에 헤로도토스의 말입니다. 내 생각에 그런 연유로 기하학이 창안되어 그리스로 수입된 것 같다. 즉 이집트에서 그와 같은 측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하학이 만들어졌고 그게 그리스로 넘어왔고, 근데 그리스는 그 기하학을 다른 차원으로 또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론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런 수학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하학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로도토스 본인도 굉장히 놀라운 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사모스에 보면 이제 터널이 나와요. 지금 예전에 몇 년 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 피타고라스 정리의 비밀 3부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걸 다뤘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산이 있고 산의 이쪽과 저쪽 물을 흘러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터널을 뚫을 때 양쪽에서 동시에 이제 뚫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양쪽에서 동시에 뚫어갈 때 가운데 부분에서 만나야 물이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나게 했을까? 근데 그거를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정확히 나오는데, 삼각 비, 즉 삼각 일, 특정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그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양쪽에 배치해가지고 삼각형의 빗변을 쭉 따라서 이제 터널을 뚫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닮아 있는 삼각형 간의 어떤 비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비와 비를 이용해서 즉 직접 경험적 모델을 하는 게 이론과 추측 어떤 그런 수학적인 걸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집트 그 당대의 수학이 이런 발전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그러한 단서를 봤냐면 헤로도토스 역사의 책에 보면 이제 각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단위들이 나오거든요. 길이가 됐건 넓이가 됐건. 근데 길이의 단위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 닥틸로스네, 팔라이스테네, 푸스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와요.
네.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네. 이 단위가 거의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위하고 그때 쓰였던 단위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밀리미터는 센티미터의 10분의 1이고 또 이제 센티미터가 100개 모이면 미터가 되고 또 미터가 1000개 모이면 킬로미터가 되고 즉 단위와 단위 간에 일정한 비례가 비가 존재해서 그 비에 의해서 축소가 되고 확장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고 이렇게 평이하게 간단하게 이제 길이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헤로도토스에 나와 있는 단위들을 보면 그 단위가 다 다르고 그걸 센티미터로 환산했을 때 각 단위들이 우리가 밀리미터, 센티미터 하는 것처럼 비에 의해서 착착 되는 게 아니라 다 길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 A가 A의 몇 분의 1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지역 내에서는 특정 단위가 충분히 이렇게 통용이 됐겠지만 그 지역을 넘어서는 다른 지역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아무리 국가로 있다 할지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실제적으로 많이 없어졌고
네.
그래서 네트워크에 하나의 공통 단위가 필요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 특정의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이걸 좀 더 보편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험적이고 특수한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못했던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이 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역사라는 이 책이 많은 이야기들을 고대 수학에 대한 모습들을 요모조모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 고대인들이 수를 어떻게 셌고 또 어떤 수학법이 사용됐는지 거기에 기하학의 시작과 또 이런 측정 단위에 대한 혼란까지도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고대 수학을 이야기할 때요. 저희가 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솝이나 제논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네. 이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지금의 터키 그런 땅에 있다가 네. 외모가 너무 흉측해가지고 이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노예니까 팔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아는 사람이 아 사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산대
네.
거기 가면 저희가 팔릴지도 몰라 해가지고 그 주인이 사모스에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팔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팔리는 거죠.
네.
잘 안 팔리는데 그때 이솝도 재치 있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모스에서 가장 활동을 왕성하고 있었던 철학자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이솝이 그 철학자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 철학자 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이제 우화를 읽어보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솝이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했던 게 아니라 받아치는 장면에서 굉장히 착착 받아치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자기의 이제 주인과 주인 밑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굉장히 갖고 놀 정도의 이제 수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충분히 그와 같은 우화가 전해진 걸 봤을 때는 그 땅에서 이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해서 있었을 테고
네.
그리고 이솝의 이야기가 나름대로 우화적인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이솝이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솝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야기라든가 예술을 싫어했던 플라톤마저도 이솝을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적인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이 효과. 그래서 플라톤도 그 책에 이제 이솝과 이솝을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플라톤이 인정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상당히 이솝이라는 인물이 이게 많이 퍼졌을 테고 우화적인 것들이 갔을 것이다.
근데 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오게 되는데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전하는 피타고라스가 사모스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해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딱 한 명, 겨우 그것도 딱 한 명 억지로 만든 제자 하나만 데리고 이탈리아의 크로톤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죠. 왜 피타고라스는 실패를 했을까?
그러게요.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가 워낙 출중하긴 했지만 공부는 잘했지만 강의는 잘 못했던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명의대로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우화가 나름대로 이제 퍼져있던 곳에 피타고라스 와서 철학을 얘기한 거잖아요. 일종의 비유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그 콘서트를 너무 즐겁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개그 콘서트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철학 강의를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당연히 개그 콘서트에 그 엄청난 재미에 취해 있었는데 철학 얘기를 들으려면 잘 들리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두 사람 간의 이제 인물이 이게 충돌을 한 걸로, 직접적인 충돌은 아니지만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한 걸로 저는 이제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충돌에 의해서 피타고라스가 패했다.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먼저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 자체가 이제 달랐던 인물이었다.
네. 이솝 우화와 피타고라스와 예, 얽힌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괴짜 수학자 김용관 선생님과 고대의 작품 속 수학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대 이전의 작품과 수학에 얽힌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근대 이후의 작품에는 과연 어떤 수학 사건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2부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최 사장님.
네, 정답은 3번 피타고라스였습니다.
네. 1부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박선주의 피타고라스의 정의 듣고 잠시 후에 2부로 찾아올게요.